김종배 시선 집중.
네,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아, 요즘 낮에 보면 거의 초여름 날씨던데요. 오늘 날씨도 그런지 좀 자세히 알아보죠. 기상청 연결합니다. 이온 리포터.
네, 어제 꽤 더웠죠. 6월 하순의 낮 기온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아 서울이 현재 17.2도인데요. 하늘이 종일 흐리다 보니까 낮 기온이 어제보다는 조금 낮아 서울, 전주, 대구 27도, 강릉 22도, 부산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불겠는데요. 하지만 며칠째 쌓인 먼지로 서울, 인천, 경기 남부는 종일, 충청, 대구, 울산은 오전에 대기질이 나쁘겠습니다. 한편 갈수록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죠.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약하게 비가 제주도와 전라도에만, 중부지방과 경상 서부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카롭게 묻고 객관적으로 묻고 한 번 더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저희가 이번 주부터 매주 목요일에 새로운 정치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슬기로울 정치, 슬기로운이 아닙니다. 슬기로울 정치인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입니다.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저희가 코너명을 정할 때 사실은 의원님이 강하게 밀고 있는 슬기로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져와서 코너명을 정했는데 네. 왜 슬기로운이 아니라 울입니까?
그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썩 신뢰받고 있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은 되게 슬기로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저희라도 한번 해보자, 노력해보자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지 저희가 뭐 슬기롭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짐이다. 네. 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게 알겠습니다. 슬기로운 방송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박형준 두 시장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오찬회동을 가졌어요.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 자리인데 네. 대통령이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보세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시장을 선택한 마음을 수용하고 들어보자라는 네.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소통과 협치라고 보는데요. 중앙정부와 지역정부는 아주 밀접합니다. 거의 모든 정책들이 지역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사실상의 모세혈관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요.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게 지금 코로나 국난 극복이다 보니까 여야 없다. 그리고 중앙과 지역 없다. 서로 힘을 좀 모아서 극복해보자. 그런 차원의 모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제 그 이 자리에서 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특히 주목하는 발언이 좀 있었습니까, 의원님은?
여러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예. 저는 좀 소통과 협치 이 부분이 좀 저는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네. 그 일부 언론은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청와대 이제 개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다음 민주당에서 새 원내대표가 뽑히고 당대표 경선 진행되는 걸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냐면 청와대 같은 경우는 좀 국정 기조를 좀 약간 바꿔가면서 화합형으로 가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계속 대결 모드 장착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일단 이거에 대한 평가부터 좀 듣고 싶은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 174명 모두가 정말 중단 없는 쇄신, 혁신을 통해서 주권자들이 원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네. 그런 마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예. 그 쇄신들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예. 하나하나 차분히 하려고 하고 있어서요. 음흠. 조금 더디어 가겠지만 좀 지켜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개각은 비문인데 민주당은 친문, 도로 친문이더라 이런 식의 묘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저희 당을 친문, 비문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계신데요. 예. 솔직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영 싸움을 붙여가지고 내부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야기해보자라는 그런 숨은 저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을 당선시킨 정당이고 지금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입니다. 네. 그래서 모두가 친문이지 누가 비문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뭐 말이 안 되는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지적인 것 같고요. 네. 당대표 선출이 한참 진행 중인데 도로 친문이다라는 것 또한 우리 민주당을 좀 갈라치게 하려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세 명의 후보의 어떤 그 언행을 종합을 해봤더니 문재인은 빠지고 DJ가 다시 등장하더라. 네. 이런 식의 보도 보셨죠.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좀 가십성으로 뽑는 것 같은데요. 세 분 모두 훌륭하신 분이고 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고요.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드렸던 게 그러면 지금 당청 관계에서 재조정의 여지도 별로 없고 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당청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 되지만 외부 즉 국민들에게 보여질 때는 질서 있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토론을 하지만 더욱더 깊은 소통과 자주 만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당청 관계는 한 몸뚱아리라고 봐야 되고요.
예.
흔히 차별화라는 용어를 통해서 임기 말에 보면 뭐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흔들기 이런 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이거 싫어하거든요.
예.
내부에서 서로 총질하고 싸우는 모습 보기 싫어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 있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저는 그게 정부 여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모습. 들을 되찾기 위해서 당청 간에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힘을 모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좀 그 조금씩 이제 차별화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언론이 묘사했던 그 계기 내지 사례 가운데 하나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백신 어떤 그 조달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벌써 차별화 들어가나 이런 식으로 보도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백신이야말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러저러한 좋은 의견,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 수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 전 차별화라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건 차별화는 아니다. 네. 거긴 뭐 나중에 보니까 지금 뭐 그 스푸트니크인가 그 얘기를
네네,
하고 또
러시아,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그 검토를 지시했다 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일부 언론의 보도고요.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그런 점에서 지금 입장 차가 나타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어제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해서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이래서 두 시장이 야당 소속의 두 시장이 3면 문제라든지 재건축 뭔가 완화 문제라든지 뭐 백신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론 공개된 범위 안에서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보면은 이전의 국정 기조에서 변한 게 거의 없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그 청와대가 쇄신 모드로 장착해 이렇게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마 그 내용의 모든 것들을 공개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물론 그랬겠죠.
그런데 사면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 전직 대통령이 지금 뭐 감옥에 계신 건 참 안 됐죠. 국가적으로 보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비위 행위에 대한 사면을 논할 때는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신 거고요. 좀 하나 아쉬웠던 건 선거 직후에 곧바로 사면론을 꺼내는 게 맞냐라는 게 좀 아쉽고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몇몇 분들은 무죄다라는 주장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데 여러 장애 요인이 되고 있고 선거 직후에 그렇게 성급하게 꺼낼 일인가라는 아쉬움이 들죠. 부동산 관련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좀 정확하게 현상을 짚었다고 보는데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용방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자기 집은 올랐으면 좋겠지만 우리 전체 부동산은 안정되는 걸 원하는 게 일반 개인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안정이다. 그래서 그 가격 안정을 위해서 여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보자. 재건축 지역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현장도 찾아가 보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취지 그러니까 이야기에 따르면 어제 그 자리에서 아마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것도 이야기가 되긴 됐었을 것 같은데 보니까 공개는 안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뀌거나 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부동산 문제야말로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될 아주 중차대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숙제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청이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합리적 해법들을 모색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지금 당장 중요한 게 뭐냐. 이사 대책 이후에 그나마 안정되고 있는 부동산의 시장을 이건 좀 안정시켜놓고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아쉽게도 선거 국면에서 일부 지역에서 호가가 뭐 몇 억씩 오르네 마네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 질문 드리면 그러면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길을 틔워주는 것도 당청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직 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고요.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섣부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소속 상임위가 이제 외통위이기도 하니까 아마 또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백신 수합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한미 간에. 그런데
네.
정영 외교부 장관이 했던 말을 종합해 보면 별로 여지는 없어 보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얘기 보면 더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예.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 정부는 정말 다각도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백신 수합 문제도 그런 시도의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미국의 의사 타진을 한글로 보여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어찌됐든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볼 때는.
네, 근데 네.
중요한 건 올 상반기 내로 1200만 명 그리고 하반기에는 2400만 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3600만 명 우리 인구의 한 70%가 되죠. 이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국민들의 좀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정부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식으로 의역을 하면 우리 쓰기도 바빠 없어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여지가 그래도 있다고 보세요. 협상 여지가.
저는 정부를 믿고 여러 가지 이게 정부가 저는 좀 다 잘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으로만 보면요.
예.
저희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 상황을 안정적으로 저는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자발적인 참여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어 보면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인구가 한 850만 정도 되는데 확진자 수가 84만이에요.
그래.
예. 10% 가까이가 확진자예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접종률이 높은 곳이 영국인데 인구 대비 인구가 6,700만 정도 되는데요. 확진자 수가 440만 명이에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5%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0.2% 수준인 11만 명이 확진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역과 이 백신 접종 문제를 저는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미국의 백신 수합도 요청하고 타진해보고 정확하게는 타진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네.
차분하게 믿고 좀 기다려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언론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하는 어떤 요소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백신 어떤 공급 약속을 받아오느냐 마느냐 이렇게 아예 미리 딱 설정하라던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당장 해결해야죠.
네.
한미 정상회담 5월 말에 지금 예정돼 있고요. 백신 문제는 그 전에 저는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조금씩 해결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지금의 수급 계획이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답답한 건 이런 일부 정치인들이 이걸 좀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을 불안정하게 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좀 가보자라는 말씀을
그럼 좀 팩트가 뭐고 왜곡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백신만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건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자는 지지는요. 예전에 백신 초기 접종 초기 국면에서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대통령부터 접종하라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대통령이 실제 맞겠다고 하니까 왜 특혜냐? 왜 당신부터 맞냐? 이렇게 또 난리를 칩니다.
예.
국민 안전과 관련된 건 원칙을 가지고 여야 없이 이게 무슨 여야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불과 뭐 엊그저께 일어났던 일인데요. 집단 면역이 6년 이상 걸린다고 공개적으로 가짜뉴스도 나왔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서 보면 좀 웃길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느 분께서는 일본은 백신을 구했는데 왜 우리는 못 구하냐? 나는 좀 이것도 맞지 않는 주장이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1회 접종률이 1%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저는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는 사망자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인구 100만 명 기준으로 봤을 때 사망자 숫자를 보면요.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 1,70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00만 명 기준으로. 영국은 1,876명이고요. 이스라엘은 725명입니다. 우리는 34명입니다. 물론 이 34명 뭐 잘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름 방역과 백신 접종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고 있다. 더뎌 가지만 국민들께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를 좀 믿어 보셔라. 제가 엊그저께 이런 말씀 들었었습니다. 이제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만큼 하는 정부 있냐라고 예.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예.
자랑 같지만. 그래서 저는 좀 조금만 차분하게 기다려 주시면 반드시 해낼 거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도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 사회 일각에서 나오던데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딜을 하는 게 어떠냐.
네.
그리고
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이 필요하다 이런
네.
주장이 나오던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저도 뭐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법적인 문제와 이 백신 문제가
예.
등가가 되는 문제냐, 죄를 예. 짓고 이제 감옥에 계신 분을
네.
소위 말해서 백신 구해온다고 이거 사면해 줄 거냐라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뭐 저는 취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아, 백신 수급 상황이 좀 불안정하게 보이니
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활용해라라는 취지고요. 정부도 그런 내용들을 익히 잘 알고 있고
네.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부처가 나서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이어서 저는 뭐 좋은 소식도 들릴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원칙을 흐트리지 말고 좀 차분하게 지나고 나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한테 백신 맞으라고 할 때하고 또 맞을 때하고 다르고 이런 것들처럼 원칙적으로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칙에 따르면 백신용 사면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좀 예, 민감하니까.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백신 조달을 위해서 국회 사절단을 미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제시하던데 이건 같은 외통위 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통위에서도 뭐 여야 불문하고 이야기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아,
김기현
예.
의원님뿐만이 아니라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없고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정부에도 이런 의견들이 다 전달돼 있기 때문에 열린 자세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해야죠.
아,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방안으로는 검토할 수 있고 뭐 하면 추진할 수도 있다?
뭐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 사절단이 그동안 생산적인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었나요?
뭐 그렇게 직설적으로 여쭤보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한다는
네.
취지로만 이해를 하면 된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주 계약하면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로 보는 또렷하고 날카로운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가 나와 계셔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서 그렇습니다. 저희 시선 집중의 안동진 PD가 지금 나와서 떡하니 자리 잡았는데
네.
여기 왜 들어왔어요?
제가 뭐 방송 욕심 있어서 들어온 건 아니고요.
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펑크냈습니까?
아, 임경빈 작가님, 네, 듣고 계신가요?
네, 네. 늦잠 자나 보다. 그죠? 알겠습니다.
아, 네.
아침 프로는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또 아침 프로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네, 이러다 저희 프로그램 스태프들이 다 방송 출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렇죠. 아까 더마카 출연했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전 스태프의 출연 진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그래도 한번 풀어가 봐야죠.
그러시죠.
자, 지금부터 네. 우리 PD의 방송 실력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라디오 PD니까요.
네.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호.
잠깐 들어보시죠.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공익인간 선한 뜻으로 나라.
어우, 이 유명한 노래를 이게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 노래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제목은 비슷한데요. 네. 네, 의미는 전혀 다른 그림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허. 일제를 빛낸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현재 광주 비엔날레에서 전시 중이거든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일제를 빛낸 사람들은 약간 이제 비틀어 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맞습니다. 민중 미술가로 유명한 이상호 화가가 대표적인 친일 인사 92명을 뽑아서 포승줄에 묶고 수갑을 채운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해방 후에 제대로 심판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좀 그림으로라도 심판을 하고 싶었다. 어허.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히셨더라고요. 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 수록 인물 중에서 뭐 일제 고문경찰 노덕술, 작가 최남선, 이광수, 화가 김기창, 작곡가 안익태, 언론사주 방응모, 김성수 등 좀 논쟁적인 인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그림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논란이 부각된 건 바로 거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 군인 복장을 한 채 화면에 거의 중앙에 배치돼서 부각이 됐거든요. 박 전 대통령 그림에 들어있다는 게 알려지자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전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작품 내리라고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작품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들을 왜곡하고 폄훼했다는 게 박정희 재단의 주장이에요. 네, 산업화의 주역들을 같이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친일파가 아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내세운 게 2009년 정부기관인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에 친일파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뭐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일제 만주군 장교로 복무한 이력은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친일이냐 이걸 두고는 좀 논쟁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술 작품의 표현 방식, 그러니까 수갑을 채운 그 방식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찬성을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논쟁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전시 중인 작품을 내리라는 요구는 예술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 박정희 재단이 광주 비엔날레 측에 좀 내려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행사의 공식 후원사들 그중에서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뭐 네이버, 효성, 광주은행, 광주신세계 같은 기업 20곳에 우편물을 발송을 직접 다 해가지고 압박을 취하는 형태를 했더라고요.
자금줄을 압박해서 본류를 친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광주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 는 이전에도 좀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작품을 내려야 했던 역사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민중 미술가인 홍성담 작가, 세월호 참사와 5월 광주를 연결해서 그린 2014년작 세월 5월이 이 광주 비엔날레에서 전시를 하려고 했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 뒤에서 조종하는 모습으로 묘사를 해서 논란이 됐고 결국 전시가 무산이 됐었거든요. 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정치적인 이유로 작품을 내리라 마라. 이거는 좀 그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뭐 예술 작품에 대해서 사실 뭐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뭐 예술 작품이 사실 의도한 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해석의 영역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내려라.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로 뭐 이렇게 탄압을 하고 압박을 넣는다. 이런 건 좀 다른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김준기 미술평론가의 칼럼 중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품 내용에 대해 비평하는 것은 예술적인 실천인 반면 작품을 철거하는 일은 정치적 실천이다. 예술과 정치는 무관하지 않지만 예술 공론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정치는 위험하다. 그것은 예술의 정치화다.
어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비커뉴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제작진은 왜 이렇게 방송도 잘해요?
아유, 그러세요.
아니, 지금 저기 그 1878님이 클마보다 PD님이 더 진행 잘하세요라고 지금 문자가 다뤄주셨고.
출연료를 좀 굳힐 수 있겠네요.
그
제작비를 좀 아껴야 되니까.
뭐 진지하게 검토해볼까요?
아닙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클마님 빨리 들어와주세요.
오늘 특별히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시선집중의 안동진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을 마칠 시간이네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유튜브에서 저는 천기 누술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